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교육의 사회를 맡은 계명대학교 김진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라디오 토론으로 함께하고 있는 CBS 월요일. 오늘은 지역 노숙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달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서울역 안에서 노숙인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강제 퇴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노숙인들을 강제 퇴거시키면서 한국철도공사가 주장한 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역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동안 서울역을 비롯한 역사에서 노숙인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여론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히면서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철도공사가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철도공사의 강제 퇴거 조치가 너무 섣부르다는 겁니다. 노숙인 서울역 강제 퇴거 조치도 여론의 충분한 수렴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노숙인 문제는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노숙인들의 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자활 문제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지역의 노숙인 문제도 예외는 아닌데요. 올해 기획, 오늘은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를 계기로 지역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출연하신 분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바르는 화장품은 늘어나는데 왜 피부는 그대로일까요? 속 탄력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얼굴은 왜 푹 꺼져 보일까요? 속 탄력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네, CBS 오르기 오늘은 지역 노숙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패널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생활보장 담당 정한교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노숙인 상담센터 현시웅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평화의 집 김휘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쪽방 상담소 장민철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시민들은 지역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거리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도 역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내렸을 때 냄새 나거나 그냥 자고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쪽거려하죠.
짠하기도 하고 괜히 이제 적개심도 들죠. 서울역 갈 때마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무섭고 특히 밤에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많이 꺼려져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불편하기도 해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냥 무작정 보기 좋지 않다고 내보내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보기에는 안 좋아요.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주거가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무작정 나가라 이러면 그 사람들로 다른 거리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복지 문제 쪽으로 그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분들 뭐 신상조사를 해서 이렇게 연락을 취해 주시든지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좀 더 해야 안 되겠어요.
주변에서 무료 급식이나 뭐 이렇게 해드리는 것 때문에 또 이제 그분들이 더 이렇게 내가 일을 해야지 이런 거는 또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냥 한 끼 그냥 때우는 걸로도 또 보이기도 하고 그분들도 너무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 삶이 그게 계속 반복만 되지 이게 어떻게 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좀 안타깝죠.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본인들 스스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갔을 때는 그 노동의 대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힘든 일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늘어져 나오는 거죠. 계몽을 해서가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 열심히 줘도 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되는 거죠. 제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청년 실업이겠죠. 경제가 살아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지만이 그들을 떠안고 갈 수 있는 경제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 얘기 들어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서울역에서 있었던 한국철도공사의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서는 노숙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별로 꺼려진다, 좀 무섭다, 좀 뭐 이래서 사실은 좀 불쾌했었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상당히 심정적으로 동정이 갔는데 그럼 아무 대책도 없이 나가라면 어떡하라는 것이냐 좀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거주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 또한 그런 것들보다는 본인들의 이런 자원의지를 조금 북돋을 수 있는 인식 전환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좀 주셨거든요.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패널들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역 안에서 노숙인들이 밤에 이제 잠을 잘 수 없도록 내보냈는데, 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유수 원장님.
예. 한 개인이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데는 개인적인 원인도 물론 있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국제구제금융위기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된 노숙인의 발생은 대량 해고와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IMF 이후에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노숙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는 우리 사회와 정부 그리고 관련 단체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이고 새로운 신빈곤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노숙인들을 서울 역사 안에서 강제 퇴거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한국철도공사의 조치는 다분히 강자의 논리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용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서울역이 노숙인을 퇴거시킨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노숙인 중에서 공공질서를 해치는 어떤 행위를 규제한 것이 아니고 이 보통 명사 노숙인 전체를 다 밀어낸다는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집단, 노숙인 집단 전체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일단 낙인을 찍고 그리고 공공역사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는 공공역사의 공공성을 방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못한 인식을 그렇게 일반화시킨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희수 원장님께서 이제 앞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그 노숙인 발생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전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또 현시훈 소장께서는 이런 노숙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인권까지도 사실은 좀 관련된 문제로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장민철 사무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조금 전 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앞서서 그 눈에 보이는 결과에 앞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분들이 이곳에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그냥 현실적으로 고민을 좀 해본다면은 사실 그 거리 노숙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최극 빈곤층입니다. 본인의 공간 최소한 공간조차 없고 그러나 이들에게도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기본적 욕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노숙 현장에서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깝게 제일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곳은 공공역사 혹은 공공기관이죠. 그러나 이 공공기관들마저 그들을 배제한다면 더 이상 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배제를 한다면 과연 정부 혹은 서울시, 서울역은 이들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안을 두고 했던 조치인가 이렇게 반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내쫓아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정원규 사무관님, 물론 뭐 대구의 일은 아닙니다만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대구의 또 차후 관련이 이제 간접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체로 뭐 한두 가지 정도 의견으로 대리별될 수가 있는데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 나름대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아까 뭐 시민의 말씀들처럼 그 역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쾌적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부겠지만은 저도 서울역에 많이 댕기고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이제 뭐 어린이 같은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부녀자들이 뭐 이렇게 조금 그 안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282억 정도를 투입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숙인 보호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펴고는 있는데 그 자체를 조금 가능하면은 노숙하는 분들도 조금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구도 뭐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그 대구 지역도 뭐 저 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고 조금 서울하고 다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노숙인 쉼터라든가 이런 데 이제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대구는 지금 한 5, 60% 정도밖에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대구는 조금 다르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런 문제는 뭐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대구역에 노숙인들이 있어서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인가요?
네, 서울하고 뭐 거의 이제 술을 마시고다든지 네. 또 네. 그게 이제 뭐 조금 말씀이 좀 그렇지만은 이제 노상 방뇨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시청으로 좀 해결해달라 네. 이런 민원들이 이제 인터넷상이나 이제 또 서신 민원으로 가끔씩 들어오니까.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현시훈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예를 들자면 노숙인 중에서 어떤 그런 뭐 범법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명하게 위협행위를 한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 일반을 내쫓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서울역에 이제 가면은 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선량한 노숙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선별하는 작업들이 아마 코레일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술을 드시는 분만 나가라 하면은 또 다른 술을 드시는 분도 맹 발생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나름대로 뭐 조직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네. 이 노숙인 문제요. 오늘 그 네 분의 그 참석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IMF 위기 이래로 눈에 띄게 각 안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노숙인들의 건강도 사실은 좀 문제고요. 이 주거 문제, 그다음에 자활 문제, 이 굉장히 복잡한 그 종합적인 문제인데 사실 뭐 아까 그 지적하셨습니다만 장민철 사무총장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그냥 나가라 단순하게 이제 서울역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 또 문제의 출발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노숙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오랫동안 좀 연구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서울역 그 노숙인 네, 강제 퇴거 조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프랑스 파리의 그 노숙인 보호 정책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역사와 지하도 등에서 그 노숙하는 노숙인들에게 정부와 자원당 봉사 단체에서 침낭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우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의 노숙인들을 같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 어느 나라에 가도 노숙인들은 상존해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이 노숙인들이 있는데 물리적인 방법이나 공권력은 동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의 세습과 저항력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무한 경쟁에서 탈락한 노숙인들을 배려하고 좀 인내심을 갖고 보살펴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분들께서도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현시용 수장님?
네. 네. 저는 노숙인 문제를 주거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 욕구를 의식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그 비용을 따지면 단연코 주거 문제가 대단히 비싼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주거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동원하고 있지 않은 나라 중이죠. 그런데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주거권이라는 것을 공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관한 권리를 국민 일반의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택을 제공하거나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홈리스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그 IMF 이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기존의 대응 체계, 즉 먹고 혹은 입히는 문제에서 한 발짝도 잘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주택 문제는 심각해지는 데 비해서 주거에 관한 욕구는 공이 있는데 이들의 욕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거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런 예를 나중에 좀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시용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이제 주거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노숙인 문제 자체가 뭐 크게는 전 두 가지 정도 대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처럼 이제 사회 구조적인 모순 아니면은 저희들이 갖춰놓지 못한 그 사회 안전망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한편 모든 노숙인 문제를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건 아닌가. 분명히 노숙 원인 중에는 뭐 알코올리즘이라든지 또 이제 뭐 방랑적인 그런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개인적 요인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이제 접목이 돼야만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노숙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노숙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뭐 공동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같은 주거가 없다는 문제 뭐 이런 것도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같이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물론 뭐 이런 그 이 시 그 뭐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때 좀 이렇게 나누어서 세우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같이 일반적인 정책을 세우시는 편입니까?
노숙인 문제 자체를 저희들이 할 때는 의료, 나름대로 주거, 뭐 일자리 제공,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숙식 제공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세우는데 현실적으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손을 못 댄 건 사실입니다.
네.
윤학하면은 이 주거 문제 자체가 노숙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대부분이 이제 뭐 집이 없는 장애인 노인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어떤 주택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민에서 하고 있는 우리 현 소장이 하고 있는 이제 공동 모금회가 협의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임시 주거를 말했던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는 효과를 좀 보고 있다 하고 오늘 저도 이제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민철 사무국장님.
네, 앞서 현 소장님께서 어떤 주거의 문제로 해결 방안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물론 개인이든 뭐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이든 근데 귀결점이 주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노숙하기 바로 직전에 대부분의 이분들이 쪽방에서 생활하시죠. 이제 보증금이 없는 한 달에 월세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생활하시다가 결국 거기에서 개인의 의료적인 문제 혹은 일자리가 없다든지 그런 위기 상황이 연동이 되면 결국 이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인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시스템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노숙을 예방하는 차원의 접근들이 우리가 과연 너무 약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노숙 이전 단계에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사태 이제 서울역이라는 공공 역사에서부터 일어난 사태만을 본다면은 공동위를 구성했습니다. 공동위에서는 공공 역사의 위기 개입 센터를 좀 설치를 하자. 그리고 사회위기계층 혹 노숙인뿐만 아니라 가출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계층들을 위한 업무 처리 지침을 좀 마련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홈리스들이 많이 밀집되는 쪽방이나 노숙 현장에 아웃리치 팀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 외에 뭐 말씀하셨던 알코올의 문제라든지 정신질환 혹은 가족 노숙을 하시는 분들 이런 좀 특수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현 소장님이나 정국장님 말씀은 이제 거리 노숙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쉼터 노숙인들에게는 일단 주거가 확보가 되니까 임시적으로도 그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또 지역 대학과에 연결을 해서 인문학 교실에 이런 확대라든지 그런 것도 일반인들의 위화감을 좀 좁힐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뭐 노숙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장민철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숙인으로 가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잠재적인 노숙인층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런 잠재적인 노숙인층을 포함해서 이 노숙인들의 지금 현황과 문제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 듣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현식 소장님?
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노숙 위기 계층 혹은 노숙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인가를 그거는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제한적이지만 조사를 시행했지만 일반 시민이 그것이 완결된 조사라고 인정을 받지는 못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홈리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홈리스를 혹은 노숙인을 한 13만 정도의 규모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리 지금 현재 거리에 노숙을 하는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인 노숙인 쉼터나 불황인 시설에 머무르시는 분, 그 다음에 쪽방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24시간 사우나, 황토방, 고시원, PC방 이런 곳에서 주거를 해결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소방방재청이 몇 년 전에 서울시의 고시원에서 실제로는 행위 능력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를 한 6만 이상으로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그만큼 많은 사람의 이게 노숙 위험 계층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정부가 부분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 놓은 것을 이제 제가 합을 한 것이죠. 그만큼 문제는 보기보다는 이게 덩어리가 크고 그다음에 해결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가장 그 큰 문제면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노숙인 혹은 잠재적 노숙인층이 있는지 통계 자료조차 없다. 정부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돼야 될 부분인데 제일 안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구시에서도 나름대로 좀 노숙인 파악을 위해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예. 특히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됐고 실제로 거리 노숙이나 쉼터 노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뭐 통계치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현 소장님 말씀대로 잠재적인 노숙이라 하는 게 이제 우리 원래 제정된 그 노숙인 등의 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상당 기간 동안 주거로서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한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고시원이나 아니면은 쪽방, 뭐 찜질방 이런 부딪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호를 파기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파가로 설령 간다고 쳐도 잠재적인 노숙을 하려면 그분이 고시원에서 나와서 언제 뭐 노숙을 할 형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걸 개개인이 다 조사를 한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체 추정지를 잡아서 거기에 언제 뭐 표본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로서는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숫자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군에 지금 포함되어 있을 거다 이런 지금 말씀이시고요. 다른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우리 그 노숙인들의 현황과 문제점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희수 원장님
말씀. 예. 네. 그 뭐 소장님하고 정사무관님께서 뭐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계신다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 7월에 그 혹서기 대책을 세웠을 때 그 거리 노숙인들이 대구에 한 164명 정도, 그리고 쉼터 노숙인 110명,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노숙의 위험이 있는 쪽방 생활자들이 한 810명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는 이제 쉼터에서 생활하던 노숙인들이 어느 정도 자립해가고 방을 얻어 이제 퇴소를 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다시 노숙 생활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쪽방 생활하다가 거리 노숙하다가 또 쉼터 갔다가 쉼터에서 좀 자립되면은 또 쪽방으로 가고 그 이유가 왜 그런가? 그거는 이 노숙인들이 가진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숙인들은 뭐 실직, 가정해체, 또 관계망의 단절, 빈곤의 쇄습, 정신적인 공황, 뭐 알코올 중독 등 아주 다차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노숙의 나락에 떨어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뭐 지금 한 천여 명 정도가 이제 예. 그 파악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가장 큰 문제는 지속적 자립이 되지 않는다.
예.
자립을 나갔더라도 다시 노숙인이 예.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런 그 악순환이 되는 고리를 끊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이게 굉장히 개인별로 다양한 이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빈곤의 세습도 있고 그중에
예.
가정의 해체도 있고
예.
뭐 사회 단절도 있고 알코올도
예.
있고 너무 다양한데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을 하게 되는 요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장문채 사무장님.
네. 앞서 대구 지역의 쪽방 주민들의 수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들은 810여 명 정도가 되고 사실 쪽방과 유사한 생활력 혹은 과거력 그 현재 이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천여 명 이상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쪽방 주민들이 한 최소 6천여 명 이상 될 거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그 악순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쪽방 주민들이 이제 노숙인들이 가장 처음 쉽게 이제 주거를 획득하는 것이 쪽방이죠. 월 15만 원 정도의 쪽방인데 사실 이게 이분들 수급자일 경우에 40여만 원 정도의 수급자 비율 중에서 주거비로 지출된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으로 쪼개서 생활하다 보면은 실제로 한 달을 생활하기도 굉장히 빠듯하죠. 그래서 야간에 폐지를 줍는다거나 혹은 기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소득을 보존한 수준이지 그 이상의 단계로 갈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악순환이라는 게 그 다음 단계로 발디딤할 수 있는 게 가까운 서비스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도태되어서 또 순환이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한 40만 원 정도 받아서 쪽방에 15만 원 내고 그럼 나머지 25만 원으로 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지금 파악이 안 된 분들, 주소 불명인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수급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학의 사원님.
일정 지역에 1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은
네.
그 읍면동을 통해서 구청에서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일정 지역에 한 1개월 이상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수급 혜택은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쪽방 같은 경우가 거의 한 50%
쪽방이 한 50%
예, 예. 또 거리 노숙 같은 경우에는 주민 말수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거리 노숙 같은 경우 수급자 되는 확률이 거의 작다고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적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쪽방이 50%니까요. 지금 쉼터에 계신 노숙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급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급 대상이 되면은 퇴소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예.
수급을 안 받고 쉼터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개별적인 뭐 상황에 따라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예.
아, 이게 쉼터에 계시면 이제 수급 대상이 안 되고.
예.
네,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아까 그 장민철 사무국장께서 얘기하신 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띄엄띄엄 있어서 실제로 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계명대학교 김진아 교수가 진행하는 라디오 토론 CBS 오료기획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오료기획, 오늘은 지역 노숙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구시 생활보장 담당 정한교 사무관, 대구 노숙인 상담센터 현시웅 소장, 제1평화의 집 김희수 원장, 쪽방상담소 장민철 사무국장이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노숙인들을 위한 이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대책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뭐 거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숙인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있는 것 같은데요. 왜 현실적이지 못한, 즉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소장님, 왜 이게 네. 현실적으로 대안이 잘 안 됩니까?
98년 이후에 거리 노숙 문제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노숙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응급구호 형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2005년까지 그것이 응급구호 형식으로 왔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그리고 2005년에 이제 제도화가 규칙의 형태로 되는데 규칙이 생김과 동시에 지방화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숙인 사업이 지방정부에게 책임이 맡겨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그 하기에는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재정 상황이 열악한 곳에서는 노숙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 6월에 만들어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사업이 탁구공 치듯이 노숙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 중앙정부가 이 홈리스 문제, 노숙인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것을 명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지자체들이 이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또 이분들은 뭐 지자체 세금을 내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있어도 없는 것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통과된 이 법률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왜 노숙을 하게 되었느냐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패널들이 이제 주거에 관한 문제, 뭐 혹은 일자리에 관한 문제, 혹은 사회 보호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에서는 실제로 이제 노동권, 의료권, 건강권, 주거권 등등을 이제 명시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 시행 규칙과 세부 시행 규칙을 잘 만들면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차원의 홈리스 대책으로 자리매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유수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쉼터에 많은 노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실효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문제입니까?
예, 이게 우리 노숙인들이 가정과 사회로 이제 복귀해서 건강한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시설에서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자활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또 노숙인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쉼터 운영이 절실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 손 소장님이 언급했지만 2004년까지 응급구호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자활사업이라든지 재활 프로그램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2005년 지방분권사업이 되면서 이제 재정 여력이 미약한 지방정부에서 이 자활사업이라든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보호시설들이 뭐 단순하게 노숙인들에게 이제 급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뭐 일자리라 그러면 공공근로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노숙인 시설에서는 그 다차원적인 문제를 가진 다양한 노숙인 집단들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이 쉼터의 유형화 또 이 특성화가 절실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노숙인 보호사업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주어지는 예산으로는 이제 급식 정도, 그다음에 잠자리 정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근로 연결해주고 이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자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예. 전혀 실수할 수 없다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그 현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번에 그 이제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예. 거기에 꼭 관련된 시행 세칙들이 좀 제대로 되면 예.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중앙정부 책임 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같은 질문인데요, 장민철 사무국장님.
네, 법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공식적 명칭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초 법률 제정 당시에 잠재적 노숙 군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홈리스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하자라고 했지만은 이제 뭐 홈리스가 영어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노숙인 등으로 합의를 본 상황이죠. 근데 등에 포함되는 굉장히 많은, 훨씬 더 많은 계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고민이 얕은 게 지금 현실이고, 여전히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이런 잠재적 노숙군에 대한 서비스나 혹은 정책이나 혹은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얕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제대로 된 법률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계속 취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구시에서 2007년부터 9년까지 이제 혹한기에 노숙인 혹은 쪽방 주민들을 위한 이제 혹한기 특별 자활 근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쪽방 주민들 50%가 수급자이고 나머지 50%가 대부분 건설 일용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건설직이라는 게 혹한기 그리고 요즘 올해처럼 장마 기간이 긴 경우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적 위기에 바로 직면하는데, 이러한 기간 동안에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뭐 한 달 정도만 어떤 공공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은 그 뭐 그 순간적인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9년 동안 한 4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방을 유지하고 그 중에서 돈을 모아서 매 임대주택으로 입주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구시 그리고 각 구청에서 완전히 중단이 돼버렸죠. 그 아저씨들은 이제 그때 3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이제 아저씨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다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각 구에서 이러한 예산들을 좀 더 여유 있게 이분들을 위해서 좀 할당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가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희수 원장님이나 현시용 소장님께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장미채 사무국장께서 보시기에는 보건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고민이 그렇게 깊은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대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기대가 잘 맞춰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한기 사무관님, 지금 뭐 다른 분들 뭐 얘기 들으셨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그나마 지원할 때는 그게 그래도 뭐 응급구였지만 그래도 지원이 충분히 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지원이 상당히 좀 열악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뭐 장민철 사무국장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보다는 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말씀대로 이제 그 노숙인 보호사업 자체가 2005년도부터 이제 분권 교부제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실제로는 구군비보다는 모든 게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시비를 투입하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잠재적인 노숙인을 제외하고 거리하고 쉼터 같은 경우에 268명으로 잡으면은 전체 노숙 사업에 11억 한 5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걸 연 1인당 아니면 4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노숙 사업 자체를 뭐 이렇게 굉장히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별로 관심도에 따라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대고 틀면 이제 예산은 부족한데 또 많은 걸 했을 경우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라 할까요? 이렇게 몰리는 현상.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고, 그렇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동절기, 하절기, 혹석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또 인력이나 예산을 또 투입을 했고, 또 일정 부분 이제 효과가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아니고, 지금 대구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현상. 아무리 자립을 해 나가도 또 새로운 신규 노숙인들이 투입이 되고 투입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노숙 사업을 할 때 회전문 현상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노숙을 하다가 다시 주거를 구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물론 원인 진단도 중요하겠고, 우리 앞으로는 사례 관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거기 사례 관리는 아까 말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뭐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 의료, 주거 그다음에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총괄을 해서 토탈 서비스로 가야만이 이런 회전문 현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나. 앞으로 이제 법이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장치도 있고 또 일자리 문제도 있고 임시 주거 문제도 있으니까 잘 조합하고 실효성 있게 체계화시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노숙인 보호 사업이라고 들이라고.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장윤수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제 그 혹한기 같은 부분에 있었던 그런 공공 근로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이제 그 사실은 임대주택으로 옮겨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경험 때문에 계속 신청이 오는데 끊겼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지금 시에서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구금보다는 대부분이 시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네. 구금비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나 아니면 지금 뭐 현재도 신청받고 있는 그 사방계 공공근로 사업에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명을 해가면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는 그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노숙하는 분들이 과연 공공근로에 투입이 돼서 거기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실제로 구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개인이 떨어져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3명씩, 4명씩 조를 이루어가는 일하는 과정이고 또 심지어는 20명씩 일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조금 깊숙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근로라는 게 이제 노숙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섞여서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분들과 잘 어울려서 잘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구분에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현 수장님이나 뭐 김 원장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시죠?
제도적으로 네. 지금 현재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예, 자활사업에 포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법으로도 실제로는 자활사업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시에서 그러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이제 노숙인에게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다른 시도에서는 아예 이런 시도조차 없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이란 게 중요한 것이 지금 내년에 이 법이 작동을 하게 되면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이제 대등하게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그러한 공공근로나 자활사업 등등에 관한 예산을 우리가 쓰는 자격이 생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이 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법이 만들어졌고 그게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갔으니 이제는 광역자치단체는 별로 뭐 책임을 이제 면한다 혹은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어떻게 하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이제 지역 차원의 홈리스 대책, 노숙인 대책은 또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거고요. 특히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대구시에서는 노숙인 등의 이 광역시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차근차근 있죠. 일하는 과정에 민간과 공공이 결합해서 대안을 짜내는 노력이 앞으로 좀 숙제로 남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노숙인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요, 좀 노숙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수 원장님.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숙 당사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노숙인 보호사업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어 왔음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물리적 공간의 열악함 또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개별 시설들이 노숙인들에 대한 그 인권의식의 강화와 또 당사자 위주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012년 6월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새로운 노숙인 보호 제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좀 한두 분께만 같은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숙자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정무철 사무처.
네,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의 시각 그 자체를 이제 캐치하는데 사실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가 결국 사례 관리를 통해서 혹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욕구들을 토탈 서비스로 제공되는 부분. 아까 정한교 상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 재미있는 얘기 좀 하나 해드리면 저희 지난 겨울에 쪽방 당사자들이죠. 당사자들과 모여서 2011 이제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 20여 명과 함께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워크샵형 평가를 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뭐 아이템들이나 제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 단체들은 좀 적극적으로 안아서 직접 좀 전달해주고 그래 그런 역할들 소통의 이제 통로 역할들을 저희 민간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민간 단체 이제 현장 활동가들이 사례 관리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들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쪽방 상담소 같은 경우는 4명의 인력이 대구 지역에 800, 900여 명을 만나러 다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얕은 수준의 어떤 사례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적인 어떤 제공 이런 틀들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워크숍에서 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어떤 대책들, 좀 인상에 남는 대책, 어떤 게 있었습니까?
대책도 나왔지만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현재에 대한 불만이. 네.
사실 그 겨울철 되면은 이제 연탄 쿠폰을 네. 제공을 하죠. 근데 네. 똑같이 쪽방 주민이고 똑같이 수급자인데 연탄 난로를 떼는 쪽방에 사시는 분들은 연탄 쿠폰을 받습니다. 네. 근데 바로 옆집인데 주인이 기름 보일러이지만 주인은 떼주지 않고 그렇다고 연탄 보일러는 없고 그런 분들은 연탄 쿠폰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뭘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두 분간 옥신각신 하다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싸우고 네.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이제 사례 관리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주거권이 조금씩, 심지어 쪽방도 조금씩 다른데 어떤 분들은 연탄 쿠폰을 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고 충분히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종합적인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시간이 좀 되면 그럼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노숙 문제를 주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주 값싼 공간에서 생활을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저는 이제 노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즉 예, 물리적인 형태와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임시 주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거리 노숙하는 분인데 늙고 병들고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습니다. 말소가 돼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도 기초 수급자 전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를 확보해 드리고 장애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그래서 수급자 전환을 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지원한 사람의 80%가 아직도 그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거리 노숙하는 사람에게 집을 주면 집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아주 이제 초기 접근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20%가 이제 유지를 못 하는데 대부분 사망을 하거나 혹은 각종 이렇게 질병에 노출돼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들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법안에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요즘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문제에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책을 할 때 정부 의제로 이 홈리스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첫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정원 교수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80% 정도가 이제 그 주거를 정해드리면 유지를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타 광역시 시도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사실 이렇게 좀 주면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시거든요. 좀 거기에 대한 뭐 답변 좀 혹시.
아,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우리가 이제 주거 문제로 국한을 시킨다 하면은 지금 주거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숙인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시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또 주거 문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또 굉장히 나오거든요. 아마 우리 현 소장님이 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공동 모금회에 일정 부분 또 이제 민간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것 같고 아마 이 문제도 내년에 이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법 체계 안에서 임시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노숙 문제 자체가 뭐 모든 복지 정책이 그런 것 같지만은 아무리 시스템이 잘 깔려 있고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그분들이 자활학하는 의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노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3개월 내에 이제 노숙 문제를 개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이게 1년, 2년, 3년이 흘러가 보면은 습성화돼 보면은 굉장히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노숙 문제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진짜 노숙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 발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하시지 못한 말씀 다 하시지 못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으시면요.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원장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무엇보다도 노숙인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구 인구가 250만 명인데 노숙인 숫자는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점이 보기 싫다고 떼어내버리면 피가 나고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 주변의 노숙인들은 노숙 생활 이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했고 이것을 극복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여서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질 것인데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재활과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제공과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접근이 용이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민재 사무국장님.
네, 노숙을 하시다가 쪽방으로 임시주거를 통해 얻어오시고 그리고 쪽방에서 생활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 혹은 뭐 정부에 제공한 주택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모아서 전세를 얻는다든지 이러한 이제 과정들 속에 전체적으로 노숙인들의 어떤 포괄적인 노숙인 대책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그림들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고민 접근에 있어서 당사자와 어떤 민간단체 의견들이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안아서 좀 의지 있게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이해와 그리고 인식의 전환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정 선생님.
네, 노숙인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노숙 문제는. 근데 집요한 무언가 정책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죠. 근데 노숙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장을 우리 다수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우리 다수의 책임을 공감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한규 사무관님.
솔직히 뭐 이 사회에서 노숙인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뭐 선진국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뭐 보다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발생 원인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줄이고 또 발생하면은 자립할 수 있도록 아까 현수장 말씀대로 폐자 부활전이 항상 치러질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숙인 여러분께서도 여러 지원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은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돕겠고요. 시민들께서도 노숙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토론해 주신 분들은 대구시 생활보장 담당 정한교 사무관, 대구 노숙인 상담센터 현시웅 소장, 제1평화의 집 김희수 원장, 쪽방상담소 장민철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열띤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